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2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계명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인가? 다른 신적 존재 그것들은 이스라 엘로힘의 엘로힘이신 그분만 경배해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2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새긴 우상으로 대체하지 말라.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2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10계명 가운데 가장 덜 부담을 느끼는 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돌이나 나무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한다고 우상을 섬겨?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지난 시간 다룬 제1계명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루터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이나 짐작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보이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본을 참고합니다. 시청각 자료로 이용하는 거죠. 요즘은 LED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장식용으로 멋지게 쓰는 지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물체를 3, 40cm 지름이 되는 이 지구본을 통해서 형상화시킴으로써 이해하는데 지구라는 그 물체를 이해하고 또 마음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넓이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발견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대충 추정하는 것이 465억 광년.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뭐 지구 7바퀴 반 이런 말을 하죠. 1초가 아니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Light year, 광년이요. 그것이 1억 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것을 465회 곱하면 그 거리가 우주의 지금 현재 발견된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축소해서 지구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크게 전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소해서 전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주라는 공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주 모형을 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큰 어떤 스페이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구라는 조그만한 어떤 물체를 두고 그 옆에 달을 10cm 간격에 두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구하고 달과의 거리는 38만 킬로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10cm 떨어져 있다라고 두었을 때 해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39m 위치에 두어야 돼요. 자, 태양계,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가장 가까운 그 별이 있는데 현재 그 별의 이름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이에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10cm 옆에 달을 두었어요. 39m 밖에 해를, 태양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라는 거대한 스페이스에 켄타우리라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아니하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위치하기 위해서 지금 축소하고 축소한 이 모형 가운데 어디에 두어야 될까? 1430km 밖에 두어야 돼. 이 어마무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형상화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설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무엇으로 축소시켜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실체, 본질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무엇으로 형상화하여 그 앞에 절하는 것. 주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성경 HCSB는 You must not make a gods of silver to rival me. Rival me. 나와 경쟁 상대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You must not make a gods of silver to rival me. 나와 경쟁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은을 가지고 제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할 수 없는 이 거대 우주 공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엘로힘들의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 색인 형상을 금지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봐요. 왜 하나님께서 색인 형상을 금지하셨을까? 여기 색인 우상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색인 형상 또는 비전 형상이란 뜻을 가진 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석재나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깎거나 또는 다듬어서 어떤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의 그 주변 국가들은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자, 그런데 주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셨을 때 이 조각품이나 조형물 같은,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을 혐오하실까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거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보시면 성막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브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에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술 세계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보면은 거룩한 장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그곳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특이한 어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형상화된 무언가 금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히브리어로 크루빔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를 형상화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를 형상화해가지고 지성소에 새겨서 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집에 갔는데 어떤 형상화된 것이 어떤 집에 걸려 있거나 뭐 성상이나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야 되고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을 초대한 친구가 그 앞에 어떤 신격화해서 절을 한다든지 그 앞에 경배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주께서 새긴 우상을 금지하셨는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번 언더라인 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8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Rival me.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겠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공간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폴란드 태생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정에서 태어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 리 베스킨트라는 사람인데 이 분은 911 테러 사건으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그 프리덤 타워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세운 건축가입니다. 그가 남긴 글작품 가운데 2001년에 오픈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아직 베를린 그 박물관을 가보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것을 보고 언젠가 저곳은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 뮤지엄 가운데서 어떤 지역.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여러 면에서 아주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떤 전문가의 그 평론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최후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홀로코스트 탑으로 이어진다. 주방과 이민의 정원은 6m 높이의 기둥이 49개가 서 있으며 주변으로 나무들이 있어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49개의 기둥은 가로 세로 7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역사를 반영한다. 또한 49개의 기둥은 48과 한 개를 더한 개념인데 48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건립한 1948년을 뜻하며 이런 베를린을 덧붙인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기둥 위로부터 가지를 뻗고 있는 올리브 나무는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이 전문가들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건축 언어를 사용한 이 사람을 참 칭송합니다. 대단한 건축임에 확실해요. 그런데 이 건물 가운데 제가 가보고 싶어하는 이 부분은 조금 기괴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홀로코스트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상징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 바닥에 무겁고 두꺼운 그 쇳덩어리를 잘라서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만 개 정도를. 그리고 그 바닥에 다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당시에 희생당할 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그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또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볼 때마다 좀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느껴요. 쇳덩어리예요. 그리고 눈을 뚫어놓고 입을 뚫어놓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둥그렇게. 아, 무겁겠구나. 시큼은 쇠로 되어 있구나.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이 건축가가 많은 건축가들의 칭송을 받고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인정한 그 뮤지엄 자체를 설계한 그를 이 쇳덩어리 얼굴을 하나 들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를 투사시켜서 안녕하세요. 다니엘 리 베스킨트 씨. 시큼은 묵직한 쇳덩어리를 하나 들고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이 건축가는 하나의 인격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의 머리에서 이 전체 설계가 흘러나왔어요. 그의 머리에서 이 건물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가운데 아주 일부 작게 느껴지고 검은 빛이 훨씬 많고 들기 묵직하고 부담이 되는 그 쇳덩어리 하나를 들고 리베스킨트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건축가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는 거죠. 오늘 사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어요. 이 교탁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이것을 만든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시작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생일이 있죠?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차원에 있는 그런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시작점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분, 그 창조주를 묘사할 때 시작점이 없이 존재해 왔던 그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축소시켜서 형상화하고 그 앞에 하나님인 양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내 삶 가운데 행복지수가 떨어질게 섭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신상과 불상과 목상과 석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축소화하고 그 하나님을 대체하여 그 앞에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 42장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 나는 존재이다. 나의 이 존재가 중단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나에게서부터 나왔다. 너희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 매 순간 나로부터 나왔다.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실행하실까요? 실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취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가 지금 시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의지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 때 주님의 저항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가? 다르게 질문하면 언제 우상을 찾는가? 출애굽한 백성이 언제 우상을 만들었죠? 예.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시내산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께서 모습을 감추시면서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기댈 곳이 기댈 대상이 눈에 안 보일 때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고통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부족을 느끼면 우상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고통, 무기력, 두려움, 외로움, 부족 가운데 특히 이 세 가지가 크게 힘을 작용해요. 무기력과 두려움과 부족이에요. 부족을 느낄 때 희한하게 우리는 더 많이 아이돌의 매력을 느껴요. 기댈 대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이 아이돌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적 의미의 우상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성경적인 우상 숭배와 똑같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돌 그룹에 지금 그 아이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돌은 삶의 의미를 그 대상에서 발견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 대상과 일체감을 가지고 아이돌 그룹이 나온 그 제품을 사면서 아이돌과 함께 하는 일체감, 동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우상 숭배 또한 똑같은 차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 어떤 여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BTS 압니까? 그랬더니 보톡스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BTS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팬클럽 이름이 군대를 뜻하는 아미라고 전 세계 나라마다 활동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BTS 악성 댓글 달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과 동일시했던 대상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를 공격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희한하게도 부모들 가운데 있는 그 관점이요, 자기 자신이 자식을 향해서 우상화하는 어떤 경향이 강한데 그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우상처럼 여기는 거 하는 그를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이돌 삼고 있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부모는 정말 드뭅니다.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다 자식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우상 삼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합당한 지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꿈쩍 안 하면은 합당한 비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발끈합니다. 부모가 발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식에게서 발견하고 그 대상과, 다시 말해서 그 자식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식을 지적하고 자식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 결국은 어떻게 될까? 오늘 5절 본문 잠시 볼까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숨기지 말라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 셈족 언어가 다 그렇듯이 자음 세계로 되어 있고 자음 세계를 모음을 어떻게 붙이고 파생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갖 조화를 다 부려요. 그래서 이 문법 변화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배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작은 자음 세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아바드인데 아인, 베이트, 달렛이라고 하는 철자 세 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바드 이렇게 하면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그런데 그것을 모음을 철자는 자음은 그대로 놔두고 모음을 에로 에 에베드 하면은 노예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에베드예요. 5절에는 너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는요 아바드예요. 종되는 것과 노예로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우상이 들어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하는 대상은 개인에게 존중하고 어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그를 우상화하여 경배하거나 섬기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은 노예화되는 예속의 부작용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는 노예예요. 예속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예속되는 것은 자유함을 준단 말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외에 우상에게,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물질적인 것은 아니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성에, 지식에, 어떤 취미에, 자식에게 우상화하여 노예화될 때 그 삶 가운데 자유 누림이 제한된단 말이죠. 우상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익과 위안을 주는 대상처럼 머물지만 끝내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상을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우상으로 삼은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말을 주로 자식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자식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 하나만 믿고 사는 거야.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신분, 정체감, 존재 의미를 아이의 성공에 이렇게 딱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아이돌 그룹의 가사를 외우기 위해서 한국 가사로 된 것을 노르웨이 여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의 상품 다 사고요. 어디로 가는지 일정 다 꿰고 있고요. 시간들이 여기에 할애되는 것처럼 자식을 우상화하는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해서 모든 삶이 짜여 있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해요. 근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숨길 때 부작용과 똑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부모인 나는 어떻게 되고 자녀인 그 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무엇이 가운데 우상 숭배를 당한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 먼저 부모는요, 반드시 실망과 환멸 단계를 거칩니다. 마음을 쏟았던 아이가 커가면서 그 부모를 비참하게 합니다. 두 번째요, 자녀인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그 정서, 영혼의 해로운 영향을 받은 가운데 역기능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대부분은 큰 팬덤을 가진 그 아이돌 그룹이 나중에 조심하고 조심하고 은밀하게 했지만 나중에 마약 사건의 연루가 된다든지 비밀을 지키고 비밀을 지켰지만 성승개탈이 팍 터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위험이 커져요. 추앙을 받는 그룹은 우리 아이들도 동일해요.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곡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절름발이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 이 부작용이 드러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결혼했을 때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합니다. 엄마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작용해요. 그 생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그것이 비록 해롭지 않은 뭐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을 거쳐가야 되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뭐뭐에 심취해 있어. 나는 성경 읽기에 심취해 있어. 아, 그거는 용서가 됩니다. 나는 기도에 심취해 있어. 그것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심취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역이 그냥 생각 없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생각에 어떤 프로세싱이 없는 가운데 오 나는 이거 몰두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 덕후야.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이렇게 할 때 내 삶 가운데 과연 정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내가 이게 심취하고 있는 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씀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누구를 돌보라고 그러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 쓰라고 그러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라고 명령한 것을 소홀하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지,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평가를 받게 될 때 내가 지금 심취해 있는 이것이 과연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서 자부심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열매인지. 저는 모든 취미생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하는 정상적인 것 가운데 취미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취미라는 것이 내 삶을 덜 주님 앞에서 생산적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잠잠하게 그냥 눈만 감고 주님 지금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이달에 들어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 제가 잘하고 있나요?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작은 힌트나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주실 때 다시 되물어 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밝힌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탐욕이에요. 두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Greedy person a idolater. 사람에 대한 거예요. 탐욕을 품은 자 이런 탐하는 자를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요. 탐심을 품는 것, 탐욕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 Greed, which is idolatry. 행위 자체를 지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심각해요. 골로새서 3장에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미국 사회 돈이. 중국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돈이. 인도 돈이. 한국 돈이. 뉴질랜드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돈이.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이런 주변 환경 가운데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탐욕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돈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화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We Trust, 믿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국 사회를 보면서 In God We Trust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아, 저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있지만 In God 우리는 돈을 믿는다. 돈을 더 신뢰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계명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면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철도 규격이 있습니다.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그 레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레일과 이 레일 사이에 그 철로 사이에 그 규격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요, 협계라고 비교적 좁게, 정확한 수치는 1m 67mm. 1m 67mm. 이게 법규상으로 정해졌단 말이야. 이 나라에서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1m 67mm라는 철로 위 바퀴로 제작된 기차만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는 60%가 이보다 큰 약 한 1.5m 되는 규격의 표준계를 써요. 만약에 한국에서 중고를 수입해 와서 이 뉴질랜드에 쓰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짜로 줘도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랄까요? 삶의 스탠다드를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계명을 다루면서 초대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창조주에서 창조된 사람은 내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전에 들었던 뉴스는 아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한국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딸이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해서 어머니에게 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딸이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도를 했던 의료진들 다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 내용을 다 알고서도 함구했던 이유는 그 본부에서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당국에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확진자는 나다니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분명하게 격리 수용 받거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보건당국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게 훨씬 크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내가 보기에. 그래서 양이 목초를 뜯어먹을 때 땅 위에 난 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지금 멈춰야 되는데 땅 아래로 들어가 있는 그 땅을 뚫고서 계속 뿌리까지 파먹습니다. 그래서 황폐화돼요, 목초지가. 자, 그랬을 때 목초지만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땅 아래를 파먹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을 먹게 돼요. 그 땅 아래에 있는 기생충과 함께 먹을 때 그 양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잠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뒤기울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쉼이 없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나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채우면 쉼이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조금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어떤 때는 1장부터 8장까지 한 달에 걸쳐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달에 걸쳐 읽기도 하고 어쨌든 반복해서 읽고 기도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인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은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노래 시편을 1,005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노래를 완성했는데 그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가서를 Song of Songs,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왕의 신분을 가진 솔로몬, 그가 비천한 신분을 가진 술람이 여인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시작 지점이 없는 어떤 존재가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그분에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분께서 만들어진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런 값진 무언가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자격이 있고요. 제2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와 누림을 제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집착했고 내가 심취했던 무엇 대신에 그 주님께 조금씩 공간을 열어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아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자유와 누림이 가능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 나눈 이 진리의 말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 큰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누리고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서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